출애굽기 2번 메시지 노예 상태 아래 있는 이스라엘 문장 구성에 관한 한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한 방식이 이를 입증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창세기의 시작은 놀랍지만 결론은 보잘것없습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그 끝에는 이러한 서술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러므로 창세기는 애굽에서 입간된 죽은 사람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사망의 상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더 드러냅니다. 그들이 사망 안에 있었을지라도 행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망 안에서 살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바울의 사상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 행하며 육체의 정욕 안에서 행동하며 육체와 생각의 갈망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여전히 그들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일들, 즉 사망의 일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애굽에서 사망의 상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에 관한 상세한 기록입니다. 바로의 노예들처럼 노동을 강요당한 그들은 이미 사망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지만 계속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의 상태와 같이 오늘날 세상적인 사람들 가운데의 상태는 노예 상태와 사망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먼저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며 다음에 그들은 죽은 상태에서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인간 문화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이전보다 더 노예 상태와 사망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역시 노예되었었고 죽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의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가 되었으며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예가 되거나 죽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은 좋았으나 보잘것없는 상황으로 끝맺은 반면 출애굽기는 보잘것없는 상황으로 시작하여 영광스럽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 애굽에서 입간된 죽은 사람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되어 사망 안에 있는 그림으로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장막 안에 있는 법궤로 결론을 맺습니다.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끝에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당신은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애굽에 있는 관속의 있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장막 아래 있는 법궤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까? 그들의 생계와 관계된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예 상태를 상고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출생했습니다. 양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으며 거기에서 그들은 결국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주로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로부터, 즉 살림을 꾸리기 위한 필요로 노예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각종 오락을 가까이 합니다. 이는 그들이 더 좋은 생활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생활, 심지어는 가장 좋은 생활을 영위하려고 높은 교육 혹은 기술적인 훈련들을 추구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발전된 나라든 미개한 나라든 사람들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필요로 인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 역시 이러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함. 성경에 의하면 세상에 대하여 적어도 세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로 상징된 반역과 우상의 방면이며, 소돔으로 상징된 죄악된 방면이며, 애굽으로 상징된 누림과 쾌락의 방면입니다. 반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비하는 우상과 관계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해 반역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반역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바벨은 반역적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늘날 땅에는 곳곳에 우상들이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 국가들 중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벨 땅, 즉 반역과 우상의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반역적이며 우상 숭배적인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했듯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의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한 방면만을 대표합니다. 물질적인 공급이 풍성하고 육신적인 향락과 쾌락이 충만함.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은 다른 방면을 대표합니다. 애굽은 향락의 세상, 쾌락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러한 방면과 연루된 자들은 대개가 반역이나 우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쾌락에 사로잡혀 있으며 풍성한 물질적인 공급과 육신적인 세상의 향락에 점령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땅에 물을 대어주므로 그 땅으로 하여금 풍성한 산물을 내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방랑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러한 모든 항목들은 향락과 쾌락을 위한 물질적인 세상의 풍부함을 대표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반역과 우상의 세상에 있었을 뿐 아니라 풍부와 향락의 세상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역의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향락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음식에 있어서만 아니라 금에 있어서도 공급이 풍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금을 주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을 강탈함.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생계를 주며 향락을 제공하는 세상의 그 방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거액의 돈을 벌기 위해 힘겹게 일을 하고 난 후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는 데 소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깁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좋은 생활을 했으며 세상의 풍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부르셨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강대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 없이는 나라가 강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외로 미국은 경제로 인하여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으로 예표된 세상의 방면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바벨로 상징된 세상의 첫 번째 방면이나 소돔으로 대표된 두 번째 방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으로 상징된 세 번째 방면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성과 누림에 의해 점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한 원칙에서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사탄에게 강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사탄의 강탈하는 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 빠짐. 생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사람들 역시 압제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오락에 점령되어 있는 것도 사탄의 압제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사탄의 압제 아래 붙잡혀서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그들을 막는 조류를 따르도록 강요당한 그들은 자유도 없으며 합당한 선택을 하지도 못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음. 바로는 사탄을 상징함.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아래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는 사탄, 즉 세상의 주관자를 상징합니다. 바로는 사탄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림의 책인 출애굽기에서 사탄에 대한 그림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일하게 함. 그들을 지혜롭게 다룸.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요하여 자기를 위하여 일하게 했습니다. 10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세상적인 사람들은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들을 다루어 강탈하며 점령하며 노예로 만드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탄이 지혜롭게 다루는 목표는 인류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엄하게 봉사하도록 그들을 강요함.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엄하게 봉사하도록 만들어 어떤 번역본들은 엄하게라는 헬라어를 거칠게로도 번역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유도 권리도 안식도 없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든 그들은 노예처럼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가 요구한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려운 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함.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서. 1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겨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해반죽과 벽돌 굽기와 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이라. 그들로 하여금 봉사케 하는 모든 노동들이 다 엄하였더라. 바로는 힘겨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들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병원이나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지 모르나 사실상 들에서 벽돌들을 만들어 해반적으로 그것들을 바르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위해 두 국고성을 건축함. 애굽의 노예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 비돔은 고겔의 입을 의미하며 라암셋은 표준의 우레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바로의 국고성이 피라밋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만과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 건축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믿기로 바로와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고결함과 정직함과 선함을 자랑하고 문화 수준을 확장시키기 위해 이 국고성들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고결의 입은 오늘날 세상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각 종족과 민족들은 그 선함을 자랑합니다. 더욱이 발전된 나라든 미개한 나라든 각 나라들이 수준에 달한 것을 자랑합니다. 수천 년 동안 세상에는 선함에 대한 자랑과 수준에 이른 것에 대한 우레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고결함과 수준을 자랑하려는 것으로 인해 사탄을 위해 국고성들을 건축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주 예수님은 그분의 고결함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에게는 수준의 우레소리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은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바벨에서와 같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은 아브라함이 부르심받아 나왔던 곳인 바벨 땅에 있었던 반역적인 사람들의 노고와 같았습니다. 바벨에 있었던 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성과 바벨탑을 건축하기 위해 벽돌을 만들어 회반적으로 그것들을 발랐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유하여 벽돌들과 회반적으로 자신을 위해 성들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죽임.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았을 뿐 아니라 히브리 여자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들이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성경에 의하면 남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여자의 생명은 특히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했던 일은 오늘날 사탄이 하는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생명을 죽이고 있으며 사람의 쾌락을 위하는 생명은 보존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 자신들도 사탄에 의해 사용됨으로 남자의 생명,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생명은 죽이고 여자의 생명, 즉 사람의 쾌락을 위하는 생명은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생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생명을 죽이고 사람의 쾌락을 위하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집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운동과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주일에 믿는 이들은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많은 믿는 이들이 남자의 생명을 살해하고 여자의 생명을 살립니다. 주일에 주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하여 그들은 죽어 있으나 각종 세상적인 유흥과 오락에 참여하는 일에 관하여 그들은 활동적이며 매우 생생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생명을 죽이고 사람의 쾌락을 위하는 생명을 살리려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째서 농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지를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남자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며 농담하는 것은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당신은 사탄과 하나 되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생명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일깨우실 때 기도하지 않고 농담하는 데 빠진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사용되어 남자의 생명을 죽이고 여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생명 위에 삽니까? 아니면 사람의 쾌락을 위하는 생명 위에 삽니까? 아마 어떤 시간에 당신은 자아를 보좌에 완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생명을 죽이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바로일지도 모릅니다. 남성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 산파들을 사용함.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는 사탄이 남자의 생명을 죽이는데 여자의 생명, 즉 하와를 사용한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생명을 죽이기 위해 사람의 쾌락을 위하는 생명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역시 그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이 시작될 즈음 사탄은 하와, 즉 여자를 방문하여 남자의 생명을 죽이는데 그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방문하여 그분의 구원을 이끌어오기 위해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와에게 사탄의 방문은 타락을 이야기했으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그분의 구원을 이끌어왔습니다. 똑같은 원칙으로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는 산파들을 사용하여 남자들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자매들은 쉽게 대적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쉽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죽은 상태가 될 것인가, 구출될 것인가는 자매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매들은 오늘날의 마리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마리아가 하나뿐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잉태되고 출생했을 때 한 마리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을 때 적어도 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부활한 아침에 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든 마리아들은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의 자매들은 어떤 나라 안에서의 여자들과 같습니다. 여자들이 사탄에 의해 사용될 때 그 나라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때 그 나라는 보존될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사탄이 기어들어와 그 상황을 손상시키기 위해 여자들을 강탈한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의 상태가 놀라울 때, 즉 에덴 동산에서 회복되었을 때, 영광이 크게 달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남자를 사용하기는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여자들을 사용하여 그 상황을 구출하고 그분의 구원을 이끄시는 것은 타락한 때이며 절대적인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은 여자들이 약한 그릇들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높은 시점에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또한 주님도 여자들에게 오심으로 사탄에게 수치를 주십니다. 말씀 안에는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자매들이 있었다는 강한 암시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모두에서 역사는 이 원칙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은 놀라울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산파들이 했던 것처럼 준비하고 주님 편에 서서 타락하고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에 그분께 사용되어 그 상황을 구출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후반부에 대한 열쇠는 남자의 생명이 아닌 여자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탄의 화신인 바로는 남자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 산파들, 즉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산파들을 사용하여 남자의 생명을 보전하셨습니다. 산파들의 경우와 동정녀 마리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원칙은 모두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사용되어 구원을 이끌었습니다. 이 원칙은 또한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도 적용됩니다. 자매들이 사탄에 의해 사용될 때마다 교회 안에 부패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들이 주님에 의해 사용될 때마다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상황을 구출하기 위해 주께서 다시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기를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식하고 강성하게 함. 비록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고 남자의 생명을 살해하려고 힘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상황 위에 주권자이셨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때때로 뚜렷한 이유 없이 강해집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나는 우리의 일이나 수고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주권적인 축복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실수들까지도 좋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고 옳더라도 그다지 많은 적극적인 결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함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단지 당신을 따르면서 우리의 책임만을 다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신뢰는 전적으로 당신의 어떠하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축복하려 한다면 교회는 창성하고 강대해질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을 건장하게 함.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이 히브리 여인들을 건장하게 만드신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산파들에게 왜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고 물었을 때 산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바로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함으로 산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장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히브리 여인들을 건장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교회가 건장하게 되거나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을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오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축복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고하며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여 남자의 생명을 구원하심. 더 나아가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사용하여 구원자를 낳으신 것과 동일한 원칙으로 주권적으로 여자의 생명, 즉 산파들을 사용하여 남자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끝내려고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바로를 대항해 싸우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두 산파들을 사용하여 남자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산파들을 잘 대하시고 그들을 가족들로 만드심.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산파들을 잘 대하시니라. 백성들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분이 그들을 가족들로 만드신지라. 산파들을 잘 대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족들로 만들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쾌락을 위한 생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생명을 산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로와 함께 서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대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생명을 산출하게 하실 것임을 봅니다. 자매들이여, 당신이 사탄과 함께 서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가족을 설립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생명을 산출할 단위들을 설립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 하고 죽이려 해도 하등의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오늘날의 산파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의 쾌락을 위하는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생명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같은 산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생명을 산출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가족들을 설립하실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세 여인들, 즉 그의 어머니와 누이와 바로의 딸을 통한 모세가 보존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산파들,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킨 여자의 생명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장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빛나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